제가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우리에게 구속해 주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곡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사해 주시옵시고 한목제물로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과 꼴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주셨사오니 구멍 뚫린 전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감당하고 나누어서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옵소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뒷면에 있는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부분들의 발췌 말씀이고요. 설교 내용은 1장과 2장을 전체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1절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새벽에 전망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에 대해 속인 줄 알고 시민화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대로 다 죽이니.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설교 길라잡이라는 아웃라인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들으시면서 필요하신 부분들 좀 따라가시고 저도 좀 도움이 되고요. 글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이제 드디어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상점가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은 귀에 익은 캐롤송이 이렇게 와서 아 성탄의 계절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성탄의 계절은 더 불빛도 해마다 종류들도 다양해지고요. 계절은 더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성탄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의 마음은 그 불빛만큼 과연 그게 환한가? 아니면 그만큼 그게 이렇게 즐거움으로 어릴 때 철없을 때 느꼈던 것만큼 그렇게 다가오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남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제 마음 미루어서는 그렇게까지 신나고 편안하고 순수하게 즐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 내 마음은요 고요한 밤과는 동떨어지고 화려하게 번쩍이는 불빛은 오히려 내 마음에 드리워진 깊어진 근심의 깊이만 확인되는 답답한 그 현실에 가려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읽은 말씀이 처음 성탄에 일어나는 그 배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히려 슬픈 일들이 많은 그런 형편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탄생이란 것은 우리가 좋게 말해서 탄생이지 그는 출생입니다. 도시 빈민가에서 흔히 보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기의 출생입니다. 기쁜 소식보다는 재난에 가까운 소식으로 여겨졌던 아이의 출생은 그 시작이 분명히 그렇게 화려한 빛나는 시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어떻게 전 세계가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들떠가지고요. 잔치하는 축하의 날이 되었는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암울하게 시작된 첫 성탄이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의 그늘로 드리워진 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즐겁고 긍정적인 축복의 뉴스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전환할 수 있는 그 길, 그 과정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친히 보여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검은 것들을 확 덮어주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런 엄습한 그 기운들을 싹 걷어내는 그런 진정한 메리 해피 크리스마스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차라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또 제가요. 그 어떻게 보면은 동병상련이라고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암울한 걱정의 무게로 눌려져 있다면은 첫 번째 성탄도 그런 암울한 소식 투성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그 출생을 반긴 사람이 정말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의 임신은 애초에 원하지 않던 임신이었고요. 요셉에게 예수의 출생은 그 나름대로 가졌던 행복한 인생 설계가 꿈이 부서지는 그런 악몽과도 같은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헤롯 왕이라는 사람에게 예수의 출생은 안 그래도 간당간당 불안하게 유지하던 왕권이 위협당하는 정권의 위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아이들까지라도 두 살 이하로는 다 죽여버릴 정도로 그런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포장입니다. 예수의 출생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는 내 것으로 믿고 초롱성처럼 쌓아져 갔던 내 꿈, 내 계획,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에로 들어오실 때는 그것을 여리고성처럼 부수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수시고 내 인생 가운데에 성큼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라고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보이는 사람은요. 예수가 있는 그 있던 자리는요. 병들고 가난한 판잣집 같은 내 삶의 자리와 거적대기 같은 외향적인 그 강보라고 말하는 그 거적대기 오프대기예요. 그것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모습 속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까? 내 삶의 자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남이 볼 때 볼품없는 이런 자리로 겹겹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춰내고 가니까 그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그 안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는 헛간 말구유의 강보인데 들추어내면은 그 암담한 현실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을 때에 고난의 밭속에 숨겨진 예수라는 천국의 보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다 만듭다고 하십시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은 내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허물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나의 부정적인 환경을 걷고 그 안에 계신 예수와 어떻게 조우 만남을 가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세 가지 인물로 볼 때에요.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인물을 볼 때에 마리아, 요셉, 헤롯 이 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예외 없이 반드시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은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오브 갓이 하나님의 대사처럼 이런 메신저들을 보냈어요. 소식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자 또는 주의 사자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인물이 주의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영물인 천사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은 헤롯 왕에게 예수의 출생을 알려준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박사들은 그냥 좋게 말해서 박사들이지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별의 운행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생사를 천문학자들이 아니고요. 점성술사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어떤 그런 점 보시면은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아 나는 동방 박사의 그 수준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그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맨날 하고 있으면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요 천사도 사용하시고요 별도 사용하시고요 점치는 동방 박사까지 사용하십니다. 예배당의 종탑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심지어는요 절간에 그 소리 나는 그 풍경 소리나 또는 목탁 소리도 스치는 바람과 물소리까지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다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거리낌을 두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기독교의 대표로 나오는 그 십자가가 그것은 흉물스러운 로마의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의 구원 이치를 설명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하지만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지금 로마의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목걸이를 하고 가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아주 취미가 이상한 변태들이라고 볼지도 모릅니다. 교수형 끔찍한 장면들을 그거로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메신저로 사용하시지만은 그 메신저로 사용하실 때에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권위이자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최고의 권위, 그 뿌리, 그 기초가 되는 그 틀은 무엇이겠습니까?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메신저가 메시지로 가져갔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그 권위의 기초가 성경입니다. 요셉에게 보낸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라도 그 권위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라고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셨고요. 동방박사도 거기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로 나셨느냐 했을 때에 성경 말씀에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알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사실을 알려준다고 속삭거려도 성경에서 그 권위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그것이 위대하게 보이고 위대한 뭐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위대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떨어진 자기의 독자적인 권위로 갈 때에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인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나누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자, 메신저, 전달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천사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별스러운 거 없더라고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전달자, 메신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전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뿌리는 성경에 내렸고 그것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 보편적인 사람인데 이 메시지가 이게 하는 방향,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이것이 주의 사자의 메시지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핵심, 초점, 그 방향, 그 결과,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는 구주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자, 하나는 주인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메시지가 왔는데 이 메시지의 종착역, 그 초점이 그것이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구주라는 이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어떤 사람으로 간다든지 어떤 다른 것으로 가면은 퀘션 마크를 찍고 세밀히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던진 도전은 지금 나는 너의 구원자다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던진 도전은 요셉아 네 계획이 있는데 인생 계획이 있는데 너는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을 것일래?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계획을 맡기고 살래?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일정시대 때에 핍박 받으실 때에 고문 받으실 때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 했을 때에 일본적 기독교를 믿어라 라고 굉장히 핍박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순사 양반 저기 여기 조그만 간장 그릇이 있고 냉면 그릇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냉면 그릇을 간장 그릇에 넣으려면은 냉면 그릇이 부서져야 됩니다. 순서는 이 그릇 안에 이것이 간장 그릇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넣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자기의 그 조그만 계획이 부서질 때에 그것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 네 결혼이란 그것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너가 아니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가 주인공이시고 너는 예수를 도우는 best supporting actor, actress라고 말하죠. 너는 조연자로, 최고의 조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니? 어떻습니까? 헤롯에게 온 주의 사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고 왕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올해의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주인이고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알려준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사자였습니다. 요셉과 헤롯 둘 모두에게 예수의 출생이란 소식은 굿뉴스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근간을 부정하는 재난의 뉴스였습니다. 그런데요, 차이점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굿뉴스로 좋은 뉴스로 왔느냐 나쁜 뉴스냐 좋은 뉴스냐 차이점이 아니고요. 다 나쁜 뉴스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데 좋은 뉴스냐 나쁜 뉴스냐 하는 것은 그 뉴스에 대한 반응이 결정했습니다. 그 반응이 정반대였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현실을 나의 현실로 나는 품고 인정하고 받겠습니다라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그 순종이 재난 뉴스를 긍정적인 굿뉴스로 전환시켰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예수가 왕이라고 했을 때 예수가 주인이고 왕인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말살시키려고 예수만 죽이려 하다가 그것이 계획이 안 되니까 애꿎은 아이들까지 예수를 없애버리는 노력이 하다가 안 되니까 죄 없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최악의 뉴스로 만드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제 서두에서 우리의 삶에 음습하게 드리웠던 부정적인 환경들을 지금 배운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물한 성탄에 눌리게 하는 그런 재난 같은 뉴스들, 그런 무거운 뉴스들이 성탄에 복된 뉴스로 기쁜 소식으로 전함은 바뀌는 것은 이제 내 손안에 있는 선택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순종을 실천하실 때에 예수가 왕됨을 인정하시고 생의 주도권을 예수께 맡길 때에 일어나는 전환을 경험하십시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하고 후회 없이 기쁘고 복된 인생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수께 순종과 인정. 이 선택은 이번 성탄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새벽 4시쯤 돼서 좀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그냥 주주주주 까똑까똑 소리가 그냥 어쩌건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소리가 와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저희 아버님 재활병원에 있는데 지금이 한국의 크리스마스예요. 세월이 좋아서 아버님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카톡을 통해서 사진 찍고 거기에 대해서 성탄절 케이크를 하는데 아버님의 표정이 그리고 간병인이 원래 신앙생활 안 하시던 분 같은데 얼마나 아버님을 잘 따르면 아버님의 인물도 좋아지시고 아버님이 거기에서 기도도 하시고 그랬을 때에 아 아버님께 그 다음에 오기 전에 전화드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말 구육관 그 자리가 예수께 함께 하시면 제가 오늘 설교하러 가면서 저는 이런 아버님 두어서 오늘 아침 예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도 그 병자 그 가운데서도 선택이더라고요. 순종하시고 인정하실 때에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Merry, Happy Christmas.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당신을 슬픈 소식으로 만들어서 던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남은 생에 어떤 재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부정적인 뉴스 가운데에 첩첩이 쌓였다 할지라도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를 인정해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이 결정으로 맨뉴스를 굿뉴스로 바꾸는 기쁜 소식으로 바꾸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